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성권 북한 외무상이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거듭 일축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오늘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를 통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섣부른 평가와 억측과 기대를 일축해버리는 명확한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까운 시간을 잃는 무의미한 미국과의 그 어떤 접촉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어제 발표한 담화를 통해 최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흥미로운 메시지라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미국은 아마도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는 자신들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반중국 매체인 빈과일보가 폐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빈과일보 이사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홍콩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 신문의 인쇄판과 온라인판 운영이 늦어도 토요일인 26일 이전에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주 이 신문사 관계자들이 홍콩 경찰에 잇따라 체포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홍콩 보안법 담당 경찰은 17일 편집국장 등 5명을 체포하고 빈과일보 사옥에서 기자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또 빈과일보 자산 1,800만 홍콩 달러에 대해 동결 조치를 취했습니다. 일본에서 부부가 같은 성씨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민법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들은 일본 최고 재판소가 오늘 판결을 통해 2018년 세 쌍의 부부가 제기한 위헌 소송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고 재판소는 또 성이 다른 부부의 혼인 등록을 당국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도쿄에 거주하는 세 쌍의 부부는 다른 성을 쓰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과 호적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현재 일본은 부부가 결혼을 하면 남편이나 아내의 성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 최고 재판소는 2015년에도 부부 동성 제도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흑해에서 예정된 대규모 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오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미국과 동맹이 흑해에서의 군사작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외부의 도움 없이 연안 내 국가들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우크라이나 등 32개 나라와 함께 흑해에서 다국적 연합훈련인 시 브리즈 훈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병력 5,000명과 함께 함정 32척 등이 참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대사관은 시브리즈 훈련의 규모와 명백히 공격적인 성격은 흑해에서의 실질적 안보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번 훈련이 의도치 않은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도 정부가 델타 플러스로 불리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라제시 뷰산 인도 연방 보건부 장관은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마하라슈트라주에서 총 16건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시안 장관은 델타 플러스가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정부들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역량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등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델타 변이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는 영국에서 시작된 알파 변이보다 전염성이 60%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이란과 연관된 30개의 뉴스 웹사이트를 압류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란 이슬람 라디오 텔레비전 연합 IRTVU가 사용하는 웹사이트 33개와 카타이브 헤즈볼라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3개를 미국 제재 위반으로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란 당국이 운영하는 다수의 방송사 웹사이트 등이 현재 접속 불가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이들 웹사이트가 미국 기업이 소유한 도메인을 이용하면서도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뷰잉 뉴스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젊은이들의 접종률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달 22일을 기준으로 18살에서 29살 사이 젊은이 가운데 1차 접종을 끝낸 비율이 38%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65살 이상 노인층의 비율이 80%에 달하는 곳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인 겁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 4월과 비교해 5월이 되면서 주간 접종 비율이 더 떨어진 점도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5월의 접종 현황을 봤을 때 8월 말까지 현재의 낮은 접종률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CDC의 또 다른 보고서에서는 18살에서 39살 사이 미국인의 절반 가까이가 백신을 맞을지 아직 확실하지 않거나 백신을 맞을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이렇게 젊은이들의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CDC는 이 백신의 안전성이나 부작용을 우려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고 설명하면서 자신들보다 백신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접종하지 않는 것이란 응답률도 40%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또 응답자의 3분의 2는 이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고 답했다며 이 젊은이들의 백신 접종률을 올리기 위해선 백신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김현숙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시사상식 ABC, 오늘은 우주관광산업에 관해 알아보고요. 주간 프로그램 여성 언론인 대담에서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엘라니스 킹 교육 담당 부편집장을 만나봅니다. 네, 날씨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24일 목요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이 구름 많고 낮부터 밤 사이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살펴봅니다. 자, 평양 아침 최저 18도로 시작해서 낮 최고 27도까지 오릅니다. 신의주는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28도, 개성은 아침 최저 18도에서 낮 최고 27도 예상됩니다. 자, 원산은 아침 최저 16도로 시작해서 낮 최고 25도 기록하겠고요. 함흥은 아침 최저 15도에서 낮 최고 26도, 그리고 청진은 낮 기온이 제법 높게 오르겠습니다. 아침 최저 14도에서 낮 최고 기온 2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자, 해상 기온 살펴보죠. 자, 동해는 맑겠고요. 서해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정부가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이란 관련 웹사이트 수십 곳을 압류하고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이란 대선 이후 양국의 신경전 속에 나온 이번 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홍콩의 대표적인 반중매체인 빈과일보가 오늘 26일 폐간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악탄주 등 미군의 철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밝힌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과 관련된 웹사이트 수십 곳을 압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22일 허위 정보 유포와 관련해서 이란과 연계된 뉴스 웹사이트 30여 곳에 도메인을 압류했습니다. 도메인은 간단하게 말해서 인터넷 주소입니다.
네, 이 도메인을 압류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접속이 차단됩니다. 기존 주소에 접속하면 이 웹사이트의 도메인은 미상무부 산업안보국, 연방수사국 등 법 집행의 일부로 압류 영장에 따라서 미국 정부에 압류됐다는 문구가 뜨면서 이 게시물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웹사이트들인가요?
네, 이란 국영 TV의 영어 서비스인 이란 프레스 TV, 아랍어 채널인 알 아람, 예멘 후티 반군 위성 뉴스 채널인 알 마시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연계된 팔레스타인 투데이 등 모두 36곳입니다.
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법무부는 22일 내놓은 성명에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미국의 제재를 위반한 이슬람이 라디오 텔레비전 연합이 사용하는 웹사이트 33곳, 그리고 카차이브 헤즈볼라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3곳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미국의 제재를 어떻게 위반했다는 건가요?
네, 이슬람이 라디오 텔레비전 연합은 지난해 10월에 이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해서 미 재무부 산하의 해외 자산 통제국의 특별 지정,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곳인데요. 법무부는 이 이슬람이 라디오 텔레비전 연합이 쓴 도메인 33개는 미국 기업 소유인데다가 미국 정부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도메인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지난해에도 이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해서 이란 웹사이트 도메인 수십 곳이 압류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웹사이트 92곳의 도메인을 압류한 바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들 사이트가 미국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고 순수 뉴스 매체를 가장해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란은 미국 정부의 이번 조처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웹사이트가 차단된 매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란 국영 프레스 TV는 미국 정부는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조처는 미국의 편협한 시각을 보여준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예멘 후티 반군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후티 반군이 운영하는 알 마시라도 성명을 내고 사전 공지 없이 채널이 끊겼다면서 미국 정부의 조처에 항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 행위에 맞서서 임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 채널을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알마시라의 경우는 즉각 도메인을 변경해서 운영을 시작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또 프레스TV도 트위터에 20일 새로운 도메인 이름을 알리는 등 대부분 이 새로운 도메인으로 우회 운영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다시 경색되는 분위기군요.
네, 이번 조처는 최근 이란 대선에서 강경 보수 성향인 에브라임 라이시 후보가 압승을 거둔 지 며칠 만에 나온 건데요.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란 지도부에 대한 경고성 조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 라이시 당선인이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대한 강경 발언을 했죠.
네, 라이시 당선인이 지난 21일 당선 후 첫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라이시 당선인은 미국이 먼저 이란 핵 합의를 위반했다면서 미국은 신뢰하기 힘든 대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도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라이시 당선인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은 지지하지만 핵 합의가 복원돼도 바이든 대통령과 만날 생각은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백악관은 즉시 바이든 대통령 역시 라이시 당선인을 만날 계획이 없으며 이란의 최고 결정권자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다음 소식입니다. 자, 홍콩의 대표적인 반중 매체인 빈과일보가 폐간한다는 소식이군요.
네, 홍콩 빈과일보가 오는 26일부로 공식 폐간됩니다. 빈과일보의 모회사인 넥스트 디지털은 23일 성명을 내고 현재 홍콩 상황에 따라서 26일부터 인쇄 매체인 신문과 온라인 뉴스 둘 다 발간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 홍콩 경찰이 빈과일보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홍콩 경찰 내 국가보안법 담당 부서인 국가안전처가 지난 17일 약 500명의 경찰 동원해서 빈과일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편집국장, 선임 기자, 넥스트 디지털 간부 등 5명을 체포했었습니다.
네, 체포 이유가 뭐였죠?
네, 홍콩 국가보안법과 관련이 있는데요. 홍콩 경찰은 빈과 일부에 실린 글 적어도 30건 이상이 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을 했다는 겁니까?
네,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 전복, 내란 선동, 테러, 외세 개입 등에 대해서 중범죄로 다스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요. 홍콩 당국은 이 빈과일보가 외국에 홍콩과 중국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는 기사를 실어서 외세 개입을 조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동안 이 홍콩 시민사회에서는 이 빈과일보가 폐간될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홍콩 당국은 230만 달러에 달하는 빈과일보 자산도 압류했는데요. 빈과일보 사주인 지미 라이 씨의 자산도 이미 압류된 상황이라서 자금을 풀어주지 않으면 운영이 힘들어서 폐간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렸습니다. 예, 홍콩 시민들은 폐간을 막기 위해서 빈과일보 구도 운동을 펼치기도 했지만 결국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결국 창립 20여 년 만에 문을 닫게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빈과일보는 1995년 의류 사업으로 거부가 된 지미 라이 씨가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선정적인 보도 위주의 이 타블로이드 매체로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부터 홍콩의 정치 사회 문제를 다루면서 홍콩 내 대표적인 반중 반홍콩 매체로 떠올랐습니다.
네, 지미 라이 씨도 지금 이 복역 중이죠.
네, 지미 라이 씨는 지난 2019년 범죄인 인도 법안, 이른바 송환법 반대 시위에 가담하는 등 불법 집회 참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복역 중입니다. 지미 라이 씨는 현재 74살인데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종신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금까지 몇 명이나 체포됐는지 혹시 알려졌습니까?
네, AP통신에 따르면 지금까지 100명 이상 체포됐는데요. 23일 이 국가보안법 위반과 관련해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예, 첫 재판정에 선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네, 올해 24살의 통신 출신이라는 남성입니다. 통신은 지난해 7월 1일에 체포됐는데요. 한 해 전인 2019년 모터사이클을 타고 불법 시위에 참여해서 경찰관 여러 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콩 경찰은 통 씨에게 테러와 분리독립 추구 등 국가보안법을 적용했습니다.
네, 자, 재판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지난달 홍콩 법원은 통 씨에게 일반적인 재판과는 달리 배심원 없이 재판을 진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3명의 판사가 배심원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데요. 홍콩 시민단체와 법조계는 통 씨가 정당한 사법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현재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철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왔군요.
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이 22일 기자들에게 철군 시한에는 변함이 없지만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철군 시한이 오는 9월이죠?
네, 맞습니다. 오는 9월 11일까지 미군 철수를 마친다는 게 애초 계획입니다.
예. 자, 그런데 속도를 조절한다는 게 속도를 늦춘다는 건가요? 아니면 가속한다는 건가요?
네,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철군 속도를 그럼 늦춘다면 이건 현재 아프가니스탄 내 사정을 반영하는 조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군을 포함해서 동맹군이 철군하기 시작하면서 아프간 이슬람 무장 조직인 탈레반이 공세를 강화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아프간 내에서 폭력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탈레반이 계속 공격을 감행하면서 아프간의 정세가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철군 속도나 규모에 조정이 필요하면 이를 따르기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손에 넘어가는 지역이 늘어나는 걸로 알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데버러 라이온스 유엔 아프간 특사는 지난 5월 이후에 아프가니스탄 내 370개 지구 가운데서 50군데 이상이 탈레반 측에 넘어갔다면서 이는 많은 다른 나라의 불안정성이 커졌음을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 탈레반이 아프간 북부의 요충지를 점령했다는 소식도 나오더라고요.
네, 탈레반이 북부 쿤두즈 주내 타지키스탄 접경 지역의 요충지를 점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지에서는 최근 전투가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라이온스 특사는 탈레반이 최근 주도를 둘러싼 지구들을 점령하고 또 앞으로 외국군이 모두 철수하면 주도 점령을 시도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네, 이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 작업 지금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네,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미 중부 사령부의 케네스 맥킨지 사령관은 지난 7일 기자들에게 철군 작업이 절반 정도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미군과 국제연합군이 철수하는 데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군과 동맹군이 완전하게 물러가면 탈레반이 다시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간 정부는 탈레반을 막을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자, 미군이 철수하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을 모두 중단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철군 후에도 미국은 군사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계속 아프간 정부를 지원할 거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연방 상원에서 선거개혁법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의 안건 토론에 들어가는 절차 투표에서 공화당 의원이 전원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시장을 뽑는 민주당 예비선거 초기 개표 결과 에릭 애덤스 브루클린 구청장이 선두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항공기 내 소란 행위에 강한 처벌을 업계가 요청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자, 상원에서 선거개혁법안 처리가 무산됐군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적극 지지해온 선거개혁 입법이 무산됐습니다. 국민을 위한 법안의 안건 토론에 들어가는 절차 투표에서 부결됐는데요. 22일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50대 반대 50을 기록했습니다. 가결 정족수 60표에서 10표가 모자란 건데요. 법안 마련을 주도한 민주당 의원은 50명이 전원 찬성한 반면 공화당은 50명 전원 반대한 결과입니다.
네, 자, 이 절차 투표에서 부결됐다면 법안을 심의조차 못하게 됐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들이 들어있어서 절차 투표에서 부결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이날 밝혔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이 법안은 근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권력 장악 의도라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선거 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법안은 선거 체계를 왜곡해서 진보 의제의 혜택을 주자는 목적이라고 그레이엄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추진하는 법안이라는 게 공화당의 시각이군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표를 쓸어 담자는 미친 구상을 도입하려는 거라고 그레이엄 의원은 트위터에서 강조했는데요. 이번 해당 선거개혁 법안에는 유권자 신분증명 조항도 없고 선거구 획정에 관한 주정부 권한까지 빼앗아간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 해당 선거개혁법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죠.
네,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첫 번째는 투표 권리 조항인데요. 투표 과정을 쉽게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조치를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전국적인 자동 유권자 등록 체계를 확립하도록 했고요. 유권자 등록이나 취소, 수정 같은 것들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장치를 각 주정부가 갖추도록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투표율을 높이자는 그런 취지네요.
그렇습니다. 이 투표 기간에도 좀 여유를 두도록 했는데요. 전국 규모 선거의 경우 최소한 15일 연속으로 조기 투표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조기 투표소는 하루 10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했고요. 선거구 개혁 문제도 다뤘습니다. 특정 정당이 유리하게 선거구를 구성하는 게리맨더링을 없애도록 주마다 독립적인 선거구 재조정위원회를 만들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항목은 뭡니까?
두 번째는 선거자금 관련 항목입니다. 소액기부를 촉진하는 내용인데요. 소액기부자가 특정 후보에게 낸 후원금의 6배를 연방정부가 합산해 주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윤리 관련 항목인데요. 고위공직 출마자가 세금 정산 명세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아울러 정치 로비 활동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도록 규정했고요.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이 지난 3월 초에 이미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었는데요. 지금까지 석 달 가까이 상원에서는 진전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네. 자, 그럼 앞으로 선거개혁 법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민주당이 일부 조항을 수정한 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중도파로 꼽히면서 민주당에서 가장 보수 성향인 조맨친 의원이 주도한 법안인데요. 새로운 수정안에 대해 민주당 동료 의원들과 공감대를 찾은 상태라고 맨친 의원은 밝혔습니다. 우리 선거가 공정하고 접근성이 크며 안전하도록 만드는 내용이 수정안에 담긴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 맨친 의원의 수정안은 이 기존 민주당의 안에서 어떤 게 달라집니까?
네, 크게 두 가지 항목이 바뀔 걸로 보입니다. 우선 전국적인 유권자 신분 검사를 추가하는데요. 이른바 투표 접근성을 높이면 자격 없는 사람이 선거에 참여할 여지가 커지고 그만큼 부정행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공화당의 시각을 반영한 겁니다. 앞서 공화당 중진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지적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어서 원안에서 빠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소액 기부액을 연방정부가 합산해주는 공공선거자금 공급 항목을 삭제할 전망입니다.
네, 저희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입법을 적극 지지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한 반응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날 상원 표결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가결을 촉구했는데요.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한 지금 가만히 앉아있을 수만은 없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위한 법안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대통령으로서 서명해 발효시킬 수 있도록 신속히 가결해서 내 책상으로 보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네,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정부들이 진행 중인 선거법 개정을 비판한 겁니다. 유권자 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조기 투표와 부재자 투표 자격 기준이나 운영 시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인데요. 선거 부정 가능성을 차단하자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조치가 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한다면서 투표권 보호를 위한 연방 차원의 입법에 나섰고요. 그 책임을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한테 맡겼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최대 도시 뉴욕의 시장 예비선거가 20일 진행됐군요.
네,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시장 후보를 뽑는 민주, 공화 양당의 예비선거가 22일 일제히 진행됐습니다. 먼저 공화당에서는 커티스 실와 예비후보가 이미 승리 선언을 했는데요. 23일 오전 84% 개표 현재 약 72% 득표율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자 남은 개표 상황과 관계없이 공화당에서는 실와 후보가 이길 것으로 보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AP통신과 보수매체 폭스뉴스를 비롯한 주요 언론이 실와 예비후보를 승자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번 예비선거는 유권자 한 명이 예비후보 여러 명을 놓고 순위를 매겨서 기표한 뒤에 합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에서는 실와 예비후보와 페르난도 마테오 예비후보 이렇게 두 명만 경쟁했기 때문에 이 새로운 합산 제도가 변수로 작용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공화당 뉴욕시장 후보가 될 커티스 실와 어떤 인물입니까?
네, 수호천사들이라는 자율방범단체를 설립해서 이끌어왔던 인물입니다. 범죄 척결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이 수호천사들이라는 단체의 상징인 붉은색 베레모를 항상 쓰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대중영합주의자다라고 승리 연설에서 밝혔는데요. 빌 데블라지오 현 시장이 해놓은 모든 것들을 되돌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본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제 공화당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캠프 측이 밝혔는데요. 경쟁자였던 마테오 예비후보 측이 합류를 기대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화당이 단합해서 11월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에 맞서자는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공화당 예비선거 결과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뉴욕시는 민주당 지지세가 굉장히 강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뉴욕 시내 유권자 가운데 민주당으로 등록한 상황과 이 공화당으로 등록한 사람을 비율로 따지면 7대 1 민주당 유권자가 7배에 달하는데요. 그래서 민주당 예비선거를 사실상 본선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예비선거가 차기 뉴욕시장을 뽑는 선거나 다름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에릭 애덤스 브루클린 구청장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23일 오전 96% 개표 현재 31% 득표율로 1위인데요. 마야 와일리 전 뉴욕시장 법률 고문이 22%로 2위, 캐슬린 가르시아 전 뉴욕시 환경미화 커미셔너가 20%를 기록해 3위로 뒤따랐습니다. 특히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던 앤드루 양 예비 후보가 이번에 뉴욕시장에 출마해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는데요. 12% 득표율에 머물러서 상위권에 들지 못했습니다.
네,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양 예비 후보가 기대에 못 미치는 득표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앤드루 양 예비 후보는 22일 밤 개표 윤곽이 드러나자마자 패배 인정 연설을 했는데요. 나는 차기 뉴욕시장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지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최종 개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누가 승자가 되든 기꺼이 함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 앤드루 양 예비 후보 외에 주목할 만한 사람이 또 누가 있었습니까?
네, 한인 이민 가정에서 태어난 아트장 예비 후보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 이름으로 장철희 씨인데요. 유명 투자은행 JP모건 체이스의 고위 임원을 지낸 금융인 출신입니다. 뉴욕 시내 곳곳에 무료 보육시설을 짓겠다고 약속하고 세입자 퇴거 방지 정책을 비롯한 복지 정책 강화를 내세웠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총 13명 예비 후보 가운데 상위권에 들지는 못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개표 결과 이제 선두에 나선 애덤스 브루클린 구청장은 어떤 인물인가요?
네, 경찰관 출신 흑인 정치인입니다. 뉴욕 시민들이 최대 현안으로 꼽고 있는 범죄와 치안의 강점을 보이면서 흑인 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득표를 높인 걸로 분석되는데요. 결과에 관해 자신감을 표시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절차가 있다는 걸 알지만 뉴욕시는 우리의 1순위 선택이 에릭 애덤스라고 이번 예비선거에서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앞으로 여러 절차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네, 1순위 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었기 때문에 2순위와 3순위 그리고 4, 5순위까지 합산해서 득표율을 보정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하 득표자를 한 명씩 제외하는 단계가 앞으로 진행되는데요. 애덤스 구청장이 그래서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첫 단계의 결과는 다음 달 6일께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최종 결과는 다음 달 중순에 정리될 전망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미 항공업계가 기내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군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잦아들면서 미국에서 항공기 여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항공기 여행객 수가 연일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행객이 늘어나는 만큼 기내에서 소동을 일으키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승객도 증가하고 있고요. 결국 항공사들이 연방 법무부에 서한을 보내 기내 소란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항공사들이 동시에 행동이 나선 건가요?
네, 아메리칸, 델타, 유나이티드 등 미국 주요 항공사를 대표하는 단체와 항공 관련 노조들이 21일 메릭 갤랜드 법무장관에게 공동서한을 보냈습니다.
네, 갤랜드 법무장관에게 뭐라고 편지를 쓴 겁니까?
네, 승객과 직원의 안전, 보안을 위협하는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내폭력 행위에 대해 완전하고 공개적인 기소를 법무부에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은 이어 연방항공청 FAA와의 조율하에 기내 소란 행위가 형사기소되도록 하기 위해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이는 제지와 안전, 보안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내 소란 행위를 법으로 좀 강력하게 다스려달라 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항공단체와 노조들은 스티브 딕슨 연방항공청장에게 별도의 서한을 따로 보냈는데요. 혐오감을 자아내는 사건들을 법무부에 넘겨 연방정부가 완전하고 신속하게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항공사들이 이렇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최근 기내 소란 행위가 눈에 띄게 증가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난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에 동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기내에서 소란 행위를 벌인 이후 딕슨 FAA 청장은 기내 모질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항공사가 강제적인 조처를 한 소란 행위는 400건이 넘었다고 FAA가 밝혔는데요. 지난해에는 전체 발생한 적발 건수가 146건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많이 늘어난 겁니다.
네, 자, 기내 소란 행위가 늘어나게 된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승무원들과 항공 관계자들은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코로나 방역을 위한 기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또 주류 제공 금지 등의 반발에서 소란을 부리는 승객이 증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기내에서는 이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나 보군요.
네,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경우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하지만 미 교통안전청은 기내와 공항에서의 마스크 의무화를 당초 4월 30일에서 9월 13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승객들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사례가 2,300건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FAA가 접수한 기내 모질서 행위가 3,000건이 넘는다고 이번 서한에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미국인의 항공 여행이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했는데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네, 지난 20일 하루 동안 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사람이 210만 명을 넘어섰다고 교통안전청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에 가장 많은 인원인데요. CNN 방송은 이달 들어 항공 여행객이 200만 명을 넘긴 게 이번이 다섯 번째라면서 팬데믹 이전 일일 여행객의 75%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여행객이 늘어나면 기내 소란 행위 외에 또 다른 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다고요.
네, 항공사들이 몰려드는 승객들을 감당하지 못해 결항하는 사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FlightAware에 따르면 항공 여행객이 새로운 기록을 세운 지난 20일 아메리칸 항공 190편이 취소됐습니다. 전체 항공편 가운데 6%에 달하는 건데요. 아메리칸 항공 측은 인력 문제였다고 설명하면서 승객들의 예약을 다시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른 항공사들의 사정은 어떤가요?
네, 항공편 예약이 급증함에 따라 직원 채용에 나선 항공사도 있습니다. 델타항공은 내년 7월까지 1,000명 이상 조종사를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델타항공도 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자마자 대규모 감원을 단행했고요. 이에 따라 작년 연말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연휴엔 조종사 부족으로 수백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4월 항공기 예약률이 다시 급증함에 따라 올해 중순에 조종사 채용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미국의 민간 우주업체인 블루 오리진이 오는 7월 20일 관광객들을 태운 로켓을 우주로 발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블루 오리진 외에 버진 갤럭틱 등 몇몇 민간업체가 우주 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사상식 ABC 오늘은 이 우주 관광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7월 20일 블루 오리진이 발사할 우주선 뉴 세퍼드에 타는 사람들은 우주 경계선으로 불리는 고도 100km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우주 관광에 나설 뉴 셰퍼드에는 모두 6명이 탈 수 있고 각 좌석 옆에는 직사각형 전망창이 달려 있습니다. 우주선이 목표 고도에 도달하면 승객들은 안전벨트를 풀고 무중력을 체험하면서 창밖 우주와 지구 모습을 구경합니다. 이후 낙하를 시작한 우주선은 대형 낙하산을 펴고 지상에 착륙합니다. 이 우주 관광에 걸리는 시간은 이륙에서 착륙까지 10분에 불과합니다.
The first space tourist was Dennis Tito. He paid $20 million for the adventure in 2001.
개인이 돈을 내고 우주 관광을 다녀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1998년 미국 스페이스 어드벤처사 중계로 미국인 사업가 데니스 티토 씨가 2001년 러시아 소유주 우주선을 타고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다녀왔습니다. 스페이스 어드벤처사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돈을 받고 모두 7명을 러시아 우주선을 이용해 우주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이후에 민간 우주 관광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Another entrepreneur, Richard Branson, has plans to bring space travel costs down. He unveiled models of Virgin Galactic's White Knight 2 last July.
현재 블루 오리진 외에 준궤도 비행 방식의 우주 관광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로 버진 갤럭틱이 있습니다. 버진 갤럭틱은 우주 관광에 우주 비행체인 스페이스십 2를 이용합니다. 버진 갤럭틱의 우주 비행체는 모선에 달려 비행기처럼 활주로를 통해 이륙한 뒤 일정 고도에 달하면 모선으로부터 분리되고 이후 자체 동력으로 약 90에서 100km 상공까지 올라갑니다. 스페이스십 2에 탄 승객들은 역시 몇 분 동안 무중력 상태에서 우주와 지구를 감상한 뒤 지상으로 돌아옵니다. 버진 갤럭틱 측은 현재 블루 오리진보다 먼저 우주 비행체를 띄울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와의 협력으로 눈길을 끌고 있는 미국의 스페이스X사도 우주관광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사는 올해 안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저궤도 비행팀을 자사 로켓에 실어 우주로 보낼 예정이라고 지난 2월에 발표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장기적으로는 돈을 받고 민간인들을 ISS에 보낸 사업도 계획 중입니다. 그 밖에 우주관광기업인 엑시엄 스페이스도 내년 1월 스페이스X 우주선을 타고 ISS에 다녀오는 민간 우주관광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우주관광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여성 언론인 대담이 방송됩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세계는 지금 자동차 혁명을 맞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생산과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유명 자동차 업체 중에서도 수년 내 기름을 쓰는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중단하고 전기차만 만들겠다는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전문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엘라니스 킹 교통 담당 부편집장을 초대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V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실까요?
Yes, I am Alanis King. I am the Associate Editor of Transportation at Business Insider, which is a fancy way of saying...
네, 저는 엘라니스 킹입니다. 자동차 전문 기자인데요. 경제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교통 담당 부편집장을 맡고 있습니다. 편집장 아래 각 산업 분야가 있고 그 책임자가 있고 또 소속 기자 그리고 전문가 필진이 있는데요. 교통 담당 부편집장은 멋지게 말하면 자동차와 교통수단에 관련된 기사를 모두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직접 기사도 꾸준히 쓰고 있고요.
자동차 전문 기자 중에 여성이 드물잖아요. 이 분야를 택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So when I was about 12, my mother got free tickets to a NASCAR race. And it was around the time of the recession in America in 2008. And we didn't have any money to go on vacation that year. So she said, I have.
네, 제가 12살 때쯤 어머니가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경주 대회인 나스카 입장권을 가져오셨어요. 그때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미국에 큰 경기 침체가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저희 집도 형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가족끼리 휴가를 가거나 멋진 곳으로 외출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화가 난 상태였는데 어머니가 표를 보여주시면서 우리 나스카 보러 가지 않을래 하고 물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자동차에 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어린 저한테 그다지 끌리는 제안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좋아요, 한번 가보죠.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수동적으로 방문한 나스카 경기장에서 제 인생이 결정된 거예요.
경기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It was the most amazing thing I'd ever seen and I thought I don't know anything about cars but this is what I want to do with my life.
일생의 가장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각양각색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고성능 자동차들, 그것들이 뿜어내는 놀라운 속도, 그리고 웅장한 배기음, 모든 게 너무너무 멋졌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경기장에 갔는데 자동차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 아 이거다. 내가 평생 할 일은 이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무언가 자동차에 관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자동차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동차에 관한 최신 정보에 갈증이 생겼습니다. 그 목마름을 충족시켜줄 방법은 최신 정보를 직접 살펴보고 대중에게 전달하는 직업, 바로 기자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전문 기자가 된 겁니다.
미국 생활에서는 특히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미국인들에게 자동차의 의미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Cars mean a lot of things to a lot of different people. It depends on where you live. It depends on what age you are. It depends on what you need to get around. So like
연령대별로, 지역별로, 또 소득 수준별로 다양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연식이 오래된 차를 정비 운행하는 취미를 가진 분들이 많죠. 특히 60년대, 70년대에 생산된 미국 차들은 그 시대 사회상을 고스란히 반영한 상징이자 추억이니까요. 그래서 멋진 올드카가 길에 지나가면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며 감탄합니다. 또 고소득층들은 남들에게 없는 멋스럽고 희귀한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즐깁니다. 자동차가 곧 생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또 10대 청소년들은 차를 개조해서 더 빠르고 더 큰 힘을 내도록 친구들과 경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딱히 자동차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대도시 지역에 살지 않는 이상 미국에선 운전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가 함께하는 게 미국만의 자동차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미국 시장에서 현대나 기아 같은 한국 차들의 판매도 꾸준합니다. 미국인들은 한국 차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Oh, that's a great question. I like that question. I think it's been really interesting in America to see the trajectory of Korean automakers in recent years because
그거 참 좋은 질문입니다. 최근 한국 차들이 미국 자동차 문화에 아주 흥미로운 변화를 주고 있거든요. 한 2, 30년 전만 해도 미국 소비자들은 한국 차를 잘 몰랐어요. 미국 차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인 시절이었습니다. 토요타 같은 일본 차가 품질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부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러던 미국 소비자들에게 한국 차들이 파격적인 보증 제도를 들고 나섰습니다. 고장이 나면 업체 측이 책임지고 고쳐주는 기간이 미국 차나 일본 차보다 훨씬 길었어요. 소비자가 떠맡을 비용 부담이 적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 차 판매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차들의 궤적이 크게 달라졌어요. 싼 값이나 긴 보증기간 때문에 사는 비중이 작아졌습니다. 이제는 제품 자체가 경쟁력이 있어요.
한국 차를 보는 미국인들의 인식이 바뀐 겁니까?
But you've really seen in recent years, people have come around to the idea of Korean cars, and Hyundai and Kia have come out with a lot of really, really incredible cars in recent years. Like you have the Kia Telluride, which
그렇습니다. 독자와 전문가들의 반응이 눈에 띄게 개선됐어요. 현대와 기아가 요즘 정말 멋진 차를 내놓는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기아의 텔루라이드나 스팅어 같은 차는 제가 봐도 참 잘 만들었어요. 미국이나 일본, 독일 명차에 뒤지지 않는 품질을 갖췄습니다. 저희 집 식구들도 한국 차를 탑니다. 어머니 차는 현대 제네시스, 제 차는 엘란트라예요.
지금 자동차 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전기차가 아닐까 합니다. 내연기관 엔진에서 전기 모터로 동력원이 전환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We're seeing this transition in the market where you have a lot of countries and governments and California areas like that.
전기차로 가는 혁명이 당초 업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기가스에 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이런 흐름에 앞장서고 있죠. 2035년이나 2040년쯤에는 내연기관차를 허용하지 않는 지역이 세계 곳곳에서 늘어날 겁니다. 전기차로 가는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여기에 맞춰가야 합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전기차 생산과 수요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연방정부 관용 차량들을 미국산 전기자동차로 교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변화의 흐름을 미국이 주도하겠다는 의지로 주요 언론이 평가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So automakers are starting their transition toward electrified vehicles and electric vehicles. You've seen Tesla has made EVs at least.
긍정적으로 봅니다. 미국 업체들이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조치가 힘을 보탤 겁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분야에서 앞서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테슬라입니다. 이 회사는 처음부터 전기차만 만들었어요. 게다가 이전에 전기차 하면 떠올랐던 다소 이질적인 디자인이 아니라 정말 잘 빠진 예쁜 자동차를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포드나 제너럴 모터스 같은 기성 자동차 업체들도 전기차 개발에 나섰잖아요. 그 결과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는 뭡니까?
I try to help make car culture better. Obviously, car culture is it needs a lot of work. Like you've said, it's very male dominated. It's
자동차 문화를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기자로 남고 싶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자동차는 미국에서 남녀 모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건이거든요. 남성 취향으로 치우쳐 있는 자동차 문화 전반과 업계 관행 등을 보다 양성이 평등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B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 평등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We have a long way to go in both categories, and the way we do that is we make our leadership more diverse.
언론 자유와 양성 평등 두 가지 사안 모두 아직 세계적으로 갈 길이 멉니다. 특히 양성 평등을 실현하려면 지도층의 다양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미국 부통령이 여성이고 독일 총리가 여성이지만 주요 국가 지도자들은 여전히 남성 일색입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 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엘라니스 킹 자동차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my name is Evelyn and welcome back to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05년 영화 윌 스미스, 에바 멘데스 주연의 로맨틱 코미디 미스터 히치, 당신을 위한 데이트 코치 통해서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연애가 어렵다면 이 남자에게 연락하세요. 알렉스 히첸스, 일명 히치가 불리는 그는 연애의 초보인 고객들을 상대로 연애 코칭을 해줍니다. 어느 날 바에서 유명인 스캔들 담당 기자 사라를 만나고 데이트 컨설팅이 직업인 만큼 자신감을 갖고 그녀에게 다가가지만 웬걸 오히려 그녀와 만날수록 데이트에 서투른 모습을 보이는 자신을 발견하는데요. 알렉스와 사라가 바에서 만나기 직전의 장면 대화 함께 들어보시면서 오늘의 표현 out of thin air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You look a lot like my next girlfriend.
What's your name?
They call me Chip.
You can't get him to stop?
That was funny.
Listen, Chip, I understand the courage it takes to walk across a room and try to generate a relationship out of thin air, so don't take the following personal.
You have fantastic eyes.
Thanks. Try to listen.
I understand the courage it takes to walk across the room and try to generate a relationship out of thin air. Out of thin air, 오늘의 표현입니다. Out of thin air 하면 난데없이 혹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즉, 무에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Out of thin air means from nowhere or from nothing. Out of thin air. 그래서 사라가 말한 generate a relationship out of thin air는 서로 모르는 상태, 아무 사이도 아닌 상태에서, 즉 난데없이 대화를 시도하는 것을 말하죠. She showed up out of thin air. 난데없이 그녀가 나타났어. She showed up out of thin air. The magician pulled a rose out of thin air. 마술사는 난데없이 어디선가 갑자기 장미 한 송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사라와의 연애도 쉽지 않지만 히치는 자기 일도 고객에 따라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닫는데요. 그의 새로운 클라이언트는 엘버트. 뉴욕 사교계에서 유명한 상속녀 알레그라와의 연애를 꿈꾸는 그는 연애에 서툴러도 너무 서투릅니다. 하지만 그가 좋은 남자라는 걸 꿰뚫어본 히치는 그를 전적으로 도와주지만 사라는 엘버트와 히치의 관계를 오해하기만 하고 평생 남의 연애만 도와주던 히치는 과연 꼴대로 꼬인 자기의 연애의 문제점들을 풀 수 있을까요? 오늘의 표현 out of thin air try to generate a relationship out of thin air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You look a lot like my next girlfriend.
What's your name?
They call me Chip.
You can't get him to stop?
That was funny.
Listen, Chip, I understand the courage it takes to walk across a room and try to generate a relationship out of thin air, so don't take the following personal.
You have fantastic eyes.
Thanks. Try to listen.
Out of thin air. Out of thin air.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Thanks for joining me on today's Cinema English. I'll see you guys next time. 영화를 통해 표현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